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이 시각 탄핵안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이 내년 1월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합니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7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한편 17일 일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18일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비건 대표가 다키자키 국장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 자리에서 미일,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반환 20주년을 맞는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도착 연설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인민들이 마카오가 지난 20여 년간 이룩한 성과와 발전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국 양제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데 있어 마카오의 경험과 특징이 가치가 있다면서 함께 협력해 마카오의 미래개발 청사진을 그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흘간 마카오에 머물며 주권반환 20주년 기념행사와 제5기 마카오 특별행정국 출범식에 참석하며 특별행정국을 검열할 예정입니다. 앞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지난 1999년 12월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미 의회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미 상원은 17일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건설하는 기업과 정부에 대한 제재를 86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이 승인한 이번 제재는 발트해에서 건설되고 있는 106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은 노드스트림2와 터키스트림 사업에 관련된 선박이 포함되며 이들의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비판한 축구선수의 중계방송을 취소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의 선전 매체들은 아스널의 모든 경기를 검열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은 위구르족과 세계의 다른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인권 침해를 숨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의 메스투 웨질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탄압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중국의 탄압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15일 웨질의 이 같은 발언이 팬들과 중국 정부 당국을 실망시켰다며 CCTV가 경기 중계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스널 측은 외질의 발언과 관련해 외질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가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 금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이 17일 통과시킨 738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에는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터키를 제재하는 한편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허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워싱턴은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반구 호주에서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불까지 더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 호주 전역의 온도는 섭씨 40.9도로 2013년 기록인 섭씨 40.3도를 꺾었습니다. 이건 전국 평균 수치에 불과한데요. 몇몇 지역에서는 기온이 훨씬 더 급등해 호주 남부의 세도나 일부 지역에서는 온도가 섭씨 45.5도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최근 막을 내린 UN 기후정상회의에서 방해 행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더위가 이어지면서 호주 남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스주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 농촌 소방 당국에 따르면 100건의 화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54건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는데요. 호주에는 토요일 자정까지 주 전역에 화재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호주 산불은 지금 두 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760채가 넘는 집이 불에 탔고 거의 3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요. 4명이 사망하고 수백 마리의 코알라와 다른 야생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가뭄과 화재는 호주 기후위기의 가장 시급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드니는 2022년까지 댐의 물이 고갈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드니 당국은 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맑겠지만 함경도 동해안은 흐리고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황해도 남부도 내일 밤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는 1에서 5cm, 황해도는 1c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해리 닐슨의 노래입니다.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 순수했던 삶을 기억해봐요. 삶은 그냥 추억임을 기억해요. 사랑은 꿈일 뿐이에요. 기억해요. Remember 들어보시죠. Long ago, far away, close your eyes. Remember is a place from long ago. Remember filled with everything you know. Remember when you're sad and feeling down. Remember, turn around.
Remember, life is just a memory. Remember, close your eyes and you can see. Remember, think of all that life can be. Rememb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의회가 시리아, 러시아, 터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엥이 합병을 발표하면서 세계 4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일부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 17일 2020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6표 대 반대 8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자, 이 법안에는 시리아와 러시아, 터키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조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안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이 시리아 관련 법안의 이름은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안, 줄여서 카이사르 법안으로 명명됐는데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시리아 정부군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최측근들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새 가이사르 법안은 아사드 정부와 개인뿐만 아니라 시리아 경제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사드 정권이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을 겨냥해 아사드 정권이 반인도적 탄압을 하도록 도와준 게 드러난 개인이나 기업에도 제재를 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간 시리아 내정 과정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온 이란과 러시아 정부와 단체들이 주표적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그런데 왜 카이사르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예, 이번 국방 수권 법안에는 북한에서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이름을 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원비어 법안 이렇게 해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카이사르도 시리아와 관련이 된 인물입니다. 카이사르는 시리아 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아사드 정부의 참혹한 인권 유린 현장을 담은 수천 장의 사진을 국제사회 공개해 시리아의 참상을 알리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카이사르는 국제사회가 붙인 이름으로 그의 얼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법안은 러시아가 최근 유럽에서 군사력을 급속히 확장하는 데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7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유럽 방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미국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처도 금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위한 안보 예산 3억 달러를 증액 배치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유럽 가스관 건설도 추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은 현재 양국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드스트림2를 건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나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은 천연가스관이 건설되면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와 독일 를 잇는 1200km 길이의 천연가스관으로 완공되면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담당하게 됩니다.
터키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예, 터키에 대한 제재로 미국의 5세대 첨단 전투기 F-35나 관련 부품의 판매나 인도를 금지하는 대신 3천만 달러를 책정해 터키에 팔려고 했던 F-35를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터키와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터키는 이에 대해서 어떤
국방 수권 법안에 터키에 대한 적대적 내용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의원들이 양국의 개선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를 표적으로 한 이 같은 조치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가 자행한 아르메니안인 학살 사건을 인종 청소를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7일 이에 맞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탄압도 집단 학살로 규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모건
수권 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도 잠깐 짚어보죠.
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탈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이나 예산 축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고요.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쿠바 주재 대사관에서 일하다 의문의 질환을 앓게 된 미국 관리와 가족들 40여 명의 장기 치료를 위한 예산도 측정됐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를 찾아
20주년을 앞두고 18일 마카오를 찾았습니다. 이 마카오와 홍콩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또 양측을 연결하는 다리도 개통돼 있는데요.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사태와 함께 시 주석의 행보가
준 겁니까?
이 마카오는 올해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중국 청나라 시대 때부터 마카오를 지배하다가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했는데요. 중국은 마카오도 홍콩처럼 일국 양제를 인정해 반환 후 50년간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마카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18일부터 20일까지 마카오에 체류를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길게 마카오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마카오 당국자들 또 기업들과의 면담에 이어서 최근 새로 선출된 호야생 마카오 행정장관의 취임식까지 지켜보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장관이라면 마카오의 지도자인가요?
그렇습니다. 홍콩처럼 마카오도 행정장관이 마카오 전체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입니다. 마카오 행정장관도 간접 선출되는데요. 선거위원회가 선출하고 중국 정부가 임명합니다. 호야생 신입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인물로 20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카오 행정장관 취임식까지 참석하면서 각별히 봤군요.
예, 주요 언론들은 중국이 최근 홍콩의 시위 사태에 맞서 마카오를 일국양제의 성공적 사례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마카오 방문 기간 증권거래소 설립 등 마카오의 경제 부양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은 마카오의 발전과 업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 취 주석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카오는 도박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예, 홍콩이 금융의 도시라면 마카오는 이 도박, 카지노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마카오를 제2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약 6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서 유입된 인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마카오에선 사실 시위가 거의 없는 편인데요. 현재 마카오 시내 곳곳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마카오기가 내걸리고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마카오 주민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마카오가 홍콩보다 훨씬 좋다면서 홍콩 시위 때문에 중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금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시 주석 방문에 맞춰서 현지에서는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 등 소속 그 일부 기자들의 마카오 입국이 금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홍콩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하는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거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합병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푸조 시트로엥 PSA 이 두 회사가 18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6주 전에 합병 계획을 밝혔는데요. 18일 성명을 내고 지분율 50대 50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병된 회사의 이름은 뭘로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으로 폭스바겐, 토요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 이어서 세계 4위의 자동차 업체가 탄생한 건데요. 이 두 회사가 지난해 판매한 자동차 수는 870만 대로 직원 수는 4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자동차 시장 분석 기업인 LMC 오토모티브는 합병으로 두 회사의 잠재적 생산 능력은 연간 최대 1,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국제 기업 간의 합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는 이탈리아 피아트와 미국 크라이슬러 사이의 합작 회사고요. 푸조 시트로엥은 이 PSA라고 하는데 프랑스 기업입니다. 이 PSA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회장이 합병 기업의 이사회 일원으로 최고 경영자 CEO를 맡게 되고요. FCA의 존 엘칸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습니다. 11자리인 이사회 자리는 양측이 분점하게 됩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합병을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처하고요. 또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배출가스 규정에 부합하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투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도 한 해 4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12달에서 15달 안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사 명을 결정하는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나오지 않은 거군요.
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제조 범위가 경쟁사들보다 뒤처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크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합병 소식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8일 유럽 주식시장에서 PSA와 FCA 주가가 각각 1.2%, 0.2% 상승했는데요. 지난 10월 말 처음 합병 소식이 나왔을 때는 6%와 10%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유럽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두 업체 합병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합병 회사와의 발표와는 달리 생산 공장 폐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20일 노조를 만나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FCA와 PSA의 인수합병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정 소송도 있었다고요.
예, 지난달 미국의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미국 이탈리아계 기업인 FCA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FCA가 자동차 노조에 뇌물을 줘서 GM의 노사 협상을 망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FCA의 마이크 맨리 CEO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소송이 협상 내용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감청활동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간편한 베이핑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역사적인 표결을 앞두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지난주 법사위원회가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혐의를 정리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제 하원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 시간 현재 표결을 앞둔 탄핵안을 놓고 의원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탄핵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확립한 공화정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위험에 처했다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말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의 기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He gave us no choice. What we are discussing today is the established fact that the president violated the Constitution.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긴데요. 18일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확립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원 법사위 공화당 간사인 더그 콜리스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Abuse of power because they can't actually pin anything of factual basis on him. The president did nothing wrong in this issue. And then they're going to talk about obstruction.
네, 먼저 탄핵 혐의 1항인 권력 남용은 대통령의 범죄를 아무것도 특정해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측이 뭉뚱그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콜린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항인 의회 업무 방해 혐의도 전혀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18일 토론이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이 탄핵의 부당성을 미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표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인데요. 전체 435석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233석으로 절반을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이제 이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공식 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탄핵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는데요. 오늘 극렬 좌파 민주당에 의해서 내가 탄핵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습니다.
서한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탄핵에 대해 역사가 당신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탄핵안에 명시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가 모두 근거 없는 혐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탄핵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서 당신들이 바로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이고 또 당신들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이 바로 사법 절차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 공화정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서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뭐 정말로 역겹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서한을 전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부만 봐도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조차 어처구니 없다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17일 의회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진행돼요?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해서 인용과 기각 의견을 표결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인용에 투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면되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나요?
네, 일반 법정의 민형사 재판과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부르고 또 증인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수당인 공화당 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7일 미침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상원 대표가 이를 거부했죠.
상원 민주당 대표의 제안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믹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하원의 탄핵 조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추진했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이 하원 민주당이 넘겨준 숙제를 상원이 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슈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악몽 같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완전히 잘못된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언제 열리고 또 표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해를 넘겨서 다음 달에 진행될 전망인데요. 이 최종 표결에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3분의 2 지지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47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인 67석에 20석이 모자라는 건데요. 그만큼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인용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미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네, 찬반이 거의 절반 정도로 갈려 있습니다. CNN 방송 최신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반응이 46%, 탄핵은 안 된다는 쪽이 49%로 나왔는데요.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거죠. 하지만 폭스뉴스 최근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였고요. 탄핵 절차에 아예 반대하는 비율은 41%였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감청활동 문제점을 고치라는 명령이 나왔다고요?
네, 연방법원이 17일 연방수사국 FBI의 일부 수사기법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즈베리 콜리어 미 해외정보감시법원 FISC 판사는 명령문에서 이 FBI가 카터 페이지 씨 수사를 다룬 방식은 보고서에 드러난 대로 공평성 의무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는데요. 이를 바로잡을 계획을 다음 달까지 내놓으라고 FBI 측에 요구했습니다.
카터 페이지 씨는 누구고 또 보고서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카터 페이지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의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FBI는 당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당국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추문 수사를 위해서 페이지 씨를 감청했는데요. FBI가 대선 투표일을 얼마 앞두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 정당했는지 또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최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호로위츠 보고서에 FBI 수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나온 겁니까?
네, 이 FBI가 수사에 착수한 자체는 정당했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심각한 잘못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심각한 잘못의 핵심이 바로 이 페이지 씨에 대한 감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이 감청영장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낸 서류에 여러 오류와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FBI는 스파이 용의자 감청을 허용하는 해외정보감시법, 이 FISA 규정의 근거에서 페이지 씨를 감청했는데요. 영장 청구서 등의 이 근본적인 오류와 누락이 17건에 달했다고 이 호로위츠 감찰관은 지적했습니다.
감청 영장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서류를 만들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전부터 이 페이지 씨에 대한 감청이 FBI의 권한 남용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특히 호로위츠 감찰관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FBI의 개혁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법원 명령문은 길고 엄정하다며 환영했습니다. FBI가 올바른 수사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한 사건, 이 러시아 추문은 사기였을 것이라고 17일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했는데요. 이 밖에 공화당 중진 위원들도 잇따라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FBI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영장 청구 절차 등 이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로위츠 보고서에 드러난 일부 FBI 구성원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조직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아울러 40건 이상 개선 절차를 밟도록 크리스 레이 이 국장이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FISA를 집행할 때 정확하고 완결하게 진행하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편한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이 베이핑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공개된 국립보건원 NIH 연례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젊은 층의 원인 불명 폐질환 사망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우려할 상황이라고 보건원 측은 지적했습니다.
우선 베이핑이라는 게 뭔가요?
네, 담배나 대마초를 피우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인데요. 액상 원료 물질을 플라스틱 용기 등에 넣고 전지를 이용해서 연기를 만들어 빨아들이는 겁니다. 요즘 인기 있는 전자담배가 이런 방식인데요. 잎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스모킹 방식과 대비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14%가 조사 직전 한 달 새 이 대마초를 베이핑했다고 국립보건원 측은 밝혔습니다. 조사는 올해 초에 실시됐는데요. 작년 조사치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비율입니다. 또한 관련 조사를 시행한 45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증가치인데요. 2년 전인 2017년에 4.9%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네,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얼마나 흡연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흡연하는지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켄 워너 미시간대학교 명예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대마초 흡연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휴대성과 간편성 때문에 베이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담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담배도 베이핑의 인기가 높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해 초에 별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12학년 학생들의 26%가 전자담배 등을 통해서 베이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약물오남용연구소 NIDH는 이 정도 규모의 베이핑이 관찰된 적이 없다면서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결국엔 청소년들이 담배나 대마초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는데요. 청소년들을 현혹할 수 있는 이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유통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도 추진됐습니다. 17일 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지출 법안에는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을 봤죠. 의심의 여지 없이 난 사랑에 빠졌어요. 난 믿게 됐죠. The Monkees의 I'm Believer 들어보겠습니다.
was out to get me. That's the way it seemed. Disappointment haunted all my dreams.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ve been alon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I thought love was more or less. It seems the more I gave, the less I got. What's the use in trying? And all you get is pain. When I needed sunshine, I got rain. Oh,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Yes,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시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사립명문 라이스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종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라이스 대학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중심형 사립종합대학교입니다.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터즈는 4천 개가 넘는 미국 대학들 중에서 해마다 1,400여 개의 종합 또 단과대학들 그리고 수백 개의 다른 대학원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대학교는 2020년 발표에서 미국의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 17위에 오른 매우 뛰어난 명문대학교입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현재 6개의 학부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 말 더 들어보시죠.
라이스 대학교 학부에는 물리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건축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등의 6개 학부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또 어느 단과대학에도 속해있지 않으면서 단독으로 병행되는 특수학과로 고전 지중해 문화학과, 아시아학과, 여성학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스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어떤 것들일까요?
2018년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컴퓨터 정보학, 화공학, 생화학, 기계공학, 신체운동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라이스 대학에서는 모든 재학생들이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진급할 때 자신의 전공을 밝히도록 되어 있고 신입생 지원 시에는 어떠한 전공을 할 것인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입학과를 받게 되면 주로 어느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이수할 것인 것에 대한 과목선에 대해서는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이스 대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가을학기에 등록한 지원자는 2만 7천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약 2,360명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9%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고요. 960여 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학생들의 성별을 보면요. 남학생이 52%, 여학생이 48%로 격차가 별로 없고요. 지역별로는 텍사스주 출신 학생들이 40%고요. 미국의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이 4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11%가 외국인 학생들인데요. 중국 학생들이 절반가량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35%, 아시안이 33%, 중남미계가 18%, 그리고 흑인이 8% 순인데요. 라이스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외국인 학생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Kurt's family and friends are a big deal and you always miss them. But one thing that's kind of like my recurrent topic every time I meet a new
가족과 친구들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항상 그들이 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습하고 더운 휴스턴 날씨입니다. 그래도 저는 누구든지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도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이 나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미국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들과 좀 더 접촉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학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라이스 대학교는 남부 텍사스주를 넘어서 외국의 수많은 수재들까지 관심을 보이는 학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대학교가 동부의 전통적인 명문사립대학교들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재정상황,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 우수한 교수진들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스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 사정을 학교 성적과 표준 시험 성적 등을 수치적으로 공식에 대합시켜서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라이스 대학교에서는 홀리스틱 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 등을 적용시킨 총체적인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입학사정위원회는 각 학과의 교수진들과 입학처장, 재학생, 또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대학에서 정한 교육이념과 강조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소견서를 적게 됩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 조항인 학교 성적, SAT나 ACT와 같은 표준시험 성적, 창조성, 지도력, 지역사회 헌신도 지속적인 생동력, 삶의 변화와 활력을 줄 수 있었던 경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네, 이런 심사 과정을 통해 입학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라이스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 조기 지원은 일반적으로 11월 1일에 원서가 마감돼서 12월 15일까지 입학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요. 1월 1일까지 원서가 마감되는 정규 지원은 4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입학 허가 여부가 통보됩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학교 재정 보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체 학생의 47% 정도가 재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집안 환경 속에서 파트타임으로 부업을 하면서 힘껏 고교 생활을 우수하게 지낸 학생이거나 집안의 전체 가문을 통해서 최초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가 얼마만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수한 자질을 배양했는지를 심도 있게 보고 가능한 그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입학 사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는 부모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꿈과 희망을 주는 대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스 대학교 안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기관이 40여 개나 집결해 있어서 학생들이 학문을 정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소개합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는 40여 개의 저명한 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강의실과 도서관 내에서 공부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이들 연구소에서 자원봉사하거나 인턴으로 봉사하는 기회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학부생들이 대학 4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연구교수로 방문해 오는 촉각들과의 교분을 쌓는 일은 그 어느 대학들보다도 유리한 장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스 대학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는 매우 인연이 깊은 학교입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나사가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연구 협력을 시작한 대학이기도 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더 들어보시죠.
라이스 대학교는 휴스턴 지역에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기증에 유인 우주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우주센터가 바로 오늘날의 존슨 우주센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이제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서는 우주항공주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것이 바로 라이스 대학교일 만큼 라이스 대학교와 나사 그리고 휴스턴시는 불가문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지난 2012년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데이빗 리브론 총장은 이듬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라이스 대학교가 사회와 인류에 어떤 사명을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소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가 지향하는 새로운 100년의 모습 한번 들어보시죠.
리브론 총장은 라이스 대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라이스 대학교의 이름 네 글자를 따서 R은 Responsibility, 책임감, I는 Integrity, 성실성, C는 Community, 지역사회 환원, E는 Excellence, 최우수성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입생 입학 사정의 기본술도 지원 학생들의 책임감, 성실성, 지역사회 환호도 최우수성을 향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턴
익스프레스.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 Let's start today's lesson. 메이저리그 야구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에서 이곳 워싱턴 DC의 워싱턴 내셔널스가 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열광했는데요. 오늘은 VOA 기사 한번 들어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Listen carefully.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giving roast.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The toast of a particular place means a person who is very popular or very much admired. The toast of a particular place. The toast of의 장소를 붙이면 그 장소에서 인기가 굉장한, 정말 찬사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She's the toast of this town. 그녀는 이 도시의 인기인이야. 이 도시는 그녀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문 볼게요. 워싱턴 내셔널스의 우승을 가리키면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내셔널스 팀은 워싱턴 도시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내셔널스 팀을 사랑합니다.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이 도시에 환영받는 diversion, 방향 또는 주제의 전환 또는 amusement, 오락 또는 즐거움이란 뜻이 있죠. 즉,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이 도시에 환영받을 즐거움을 주며 when it needs it most. 도시가 가장 즐거움을 필요로 할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when it needs it most. 도시가 가장 즐거움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제공해준 내셔널스 팀은 워싱턴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 Nationals are the toast of Washington, giving the city a welcome diversion when it needs it most.
오늘의 표현은 the toast of a place였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간 다른 영문기사 찾아보면서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딕시 칙스의 카우보이 택미어웨이. 카우보이에게 날 데려가라고 했어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